하루는 아들이 결혼 대상자라 하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성품도 별로고 생긴 것도 그렇고 고향도 내가 원치 않는 고향이고 해서 이모저모로 볼 때에 나는 반대한다 해서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다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데려오는 여자마다 어머니께서 계속 거절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야겠다 해서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기고 성품도 같고 고향도 또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참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계명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참 중요한가? 이 10계명에 보면요, 너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녀 사랑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고요, 희생하지 말라 해도 희생하려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우리가 자녀로서 바라볼 때에 참으로 이 공경하는 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 관계가 안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상처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효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기르지만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중에 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제도와 교회제도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남남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고 무조건부적인 이런 사랑을 가정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셨고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부모를 두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막기 위해 부모를 두셨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해야 되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인 될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는가? 아니면 출타할 때까지인가? 언제까지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를 정해주지 않으시고 부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 끝까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부모의 중요성을 압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모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정들을 보면요, 질서가 무너지고 참으로 가정의 가치관이 뒤죽박죽되고 흔들려 있고 관계가 망가져 있고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많은 통계들을 보면요, 이 가정의 중요성, 또 가정,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과는 동떨어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가정이라 불렀는데 요즘은 아빠, 엄마, 엄마도 가정이라고 합니다. 1960년도에 미혼모 아이의 출산이 5%였는데 91년도 거의 뭐 20년도도 지금은 뭐 30%,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부모 손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또 가정을 버린 가정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자녀들이 아이들이 1994년의 통계입니다. 오래전의 통계예요.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빠와 의미 있는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해본 아이들이 66%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빠와 뭐 그냥 밥 먹었니? 뭐 어떻게 요즘 잘 뭐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이 아이들이 66%. 다 이유가 있겠죠.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민자로서 우리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사소통하기 힘들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못 나누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가정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하면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처럼 남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리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고 나에게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이 책임 전가하는데 제일 만만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폭행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가정이 망가진다고 하면 부모를 탓하고 내가 도둑질해도 내가 참 이 폭력을 가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만만한 대상이죠. 이러한 문화와 시대 가운데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여러분, 나의 부모가 좋은 부모였다면 공경하는 거 당연하죠. 좋은 부모니까 공경해야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요, 나의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을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격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 부모가 부모인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중요시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보다 무게를 두고 다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한평생 행복함이 아닌 불행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이 사슬의 공, ball of chain처럼 우리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불완전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경받을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하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아픔과 상처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앞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공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를 낳고 어떤 부모가 야, 너 잘 태어났다, 내 인생 내가 한번 망쳐버리라,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너를 인생의 쓴맛을 내가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 하면요, 최고를 주기 원하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 나의 살이 찢기고 뼈가 깎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을, 폭소를, 실망을 안겨주며 자녀들 가슴에 상처를 남겨주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픔이 나의 가슴에 자리 잡고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쓴뿌리로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에게 쓴뿌리가 있으면요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쓴뿌리는요 대물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고 하면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쓴뿌리 처리하는, 치유하는, 치료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는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용서할 이런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결단부터 시작됩니다. 난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결단이 있어야 용서의 발동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용서하기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담을 하는데 한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아주 쓴뿌리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새 가정을 차리고 도망친 데 대한 증오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엄마가 되었는데도 이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분야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것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남편과 관계도 망가지고 자녀와 관계도 망가지고 이것이 쓴뿌리로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모든 관계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I tried.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먹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한 번 하지만요,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는 나의 삶의 모든 분야를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늘 문을 엽니다. 용서는 얼음장 같은 나의 마음을 녹입니다. 용서란 사랑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용서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의 부모에 대한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 당하리라.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더 어두워지면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강사로 섬기면서 많은 상처와 깊은 상처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The buck stops with me. 이제 이 대물림, 이것이 악순환이 나에게서 멈춘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카운슬링 책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아, 난 이 상처 받아서 너무 아파서 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 안 주리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안 주리라 생각하지만 그 안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잘해보고 싶었지만 내가 좀 더 이게 좀 다른 부모보다 좀 잘해보고 싶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영상 하나가 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영상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영상 같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산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용사주 거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부모의 마음을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내가 그때 화내지 않았으면, 좀 더 사랑스러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죠. 그런 감정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let it go, 용서하세요. 이걸 그냥 놔주세요. 이것이 나를 붙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용서하고 다시 공경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부모이신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그럼 내가 공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남겨주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이 무엇인가? 쉐마라고 하죠. 보통 요즘에 쉐마 교육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쉐마가 무슨 말인가 하면 들으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이 쉐마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이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레슨하고 학교 공부도 모자라서 열심히 집에서 학습 복습하게 만드는 우리 이 열정을 가지고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새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관은 하나의 툴이에요. 교육관을 지었다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다면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몸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원칙을, 가정원칙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요, 내 자신을 위해 살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기주의적으로 돼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내 자신만을 생각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계속 그 메시지를 외칩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물건도 요즘 보면요, 애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요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다 아이폰, 뭐 아이터치, 아이패드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위라는 말 안 써요. 위패드, 뭐 위폰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다 내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멍키 씨 멍키 두, 원숭이는 보고 따라합니다. 산교육은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 눈물 흐리지 마시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연락도 하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후회 막심한 일이다. 효도와 이 불조심은, 뭐 불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남은 거 없잖아요. 효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가정의 많은 부모들이 언어장벽을 핑계로 댑니다. 문화 차이를 핑계로 댑니다. 여러분, 많은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로만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대 차이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자동차 네 대고 아들이 한 대인 것을 세대 차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요. 세대 차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관심 차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세대 차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지내는가, 우리 아이의 삶이 요즘 어떤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세대 차이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권위를 잃은 할 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세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가 되는 것,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내 친구 같아. 뭐 프렌드라고 해.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보며 그들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참으로 아이들과 놀아준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놀아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개를 펴고 궁창을 나눌 수 있도록 날개에 달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탯줄 붙들고 그냥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너는 나의 노후 대책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늘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잘못 만나갖고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놀자주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아, 그냥 노느라고 의대를 못 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이 병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의사는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럿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의사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가끔 말입니다. I wish 이렇게 시작돼요. I wish, 내가 원하는 바는 하면서,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이루려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의사 될 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섯 아이. 간호사는 있어도 며느리가 들어와서도요.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의사라도 결혼해드려서 엄마 좀 마음.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못 이룬 꿈 왜 자녀를 자녀에게 자꾸 강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들에게 계획한 꿈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냥 부채질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늙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응원해준, 우리가 격려해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 여러분, 미국에 온 목적은요, 우리가 성공하기에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고생할지라도 우리 자녀 성공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 성공이란 success, 그게 뭡니까? 단지 금송아지를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EM 사역하면서 많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의사에, 뭐 변호사에, 뭐 엔지니어에, 뭐 약사에, 그냥 뭐 이게 명함 내놓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이제 청년들 중에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이 다 불행해요. 의사로서 돈은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은 살지만 자기는 I'm miserable. I hate going to work. 매일 아침 병원 갈 때마다 자기는 간신히 간대요. 억지로 간대요. 그럼 왜 의사 됐냐 그러면 I was forced to. 난 강제로 의사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소리입니까? 그 열심히 그냥 학원 보내고 열심히 돈 들여갖고 의사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불행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부모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여름 단기 선교회 청년들 다 나가자고, 우리 다 나가자고 하는데 못 가는 청년들 중에요,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 학원 때문에 못 간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학원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학원 때문에 단기 선교도 못 가고 이건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의 근원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홈레스들도 보면 줄만 서면요 다 잘 먹어요. 저도 홈레스 경험하느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섰는데 줄만 잘 서면요 메뉴도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여긴 스파게티 주고 여긴 라사냐 주고 이탈리안 있고 여긴 차이니스 주고 여러분 미국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겨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로서 단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성공했다라는 이것보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참 너 멋지게 사는구나 라는 인정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냥 여기에서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이러면 되는데 왜 땅이 들어가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는 땅에서 대를 잇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너의 삶이 길어지며 대를 잇는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 때는 I don't know가 아니라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무조건의 사랑을 하도록 해주시고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계획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사탄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아가면서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죄 백성들에게 주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의 참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대 교인들, 초대 부모님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